이번 여정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 인생을 건 여정의 기쁨 이러면 무슨 뭐 수필 제목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인생을 건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은 다 신앙 여정에 있죠. 근데 그건 인생을 건 신앙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건 여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맘때 그 베스트셀러 책들 주제를 좀 살펴봤는데요. 물론 한국의 베스트셀러들 보면은 요번엔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그 많은 경우에 어떻게 열심히 생존할까 뭐 이런 거거든요. 생존 전략. 뭘 해야 되고 어떤 방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미국의 이제 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많이 다릅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 법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주로 이번에도 보니까 베스트셀러 뭐 넘버 원, 뭐 넘버 투 해가지고 넘버 파이브까지 보면 대부분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어떤 미스테리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뭐 70년대 초에 어느 마을에서 테니스의 어떤 그 마을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사람이 실종됐다. 뭐 그걸 배경으로 이제 막 얘기를 이제 풀어 나가는 거예요. 몰입시키죠. 몰입시킵니다. 또는 뭐 우리 미국의 이 클래식인 허클베리 핀 같은 그런 이야기를 그 주인공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으로 보는 거기에 그 어떤 조연과 같은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짐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들을 또 관찰해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선하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어떻게 극렬하게 살아가도록 돕는가 하는 그런 주제들이 아니고요. 마음은 굉장히 막 몰두하게 만드는데 현실 세계와는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좀 벗고 싶은 그와 같은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원한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재미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스트레스를 더 막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떨어져서 일상생활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의 그 사람들의 어떤 이 계절에 그런 마음의 흐름이라면 또 하나의 그 베스트셀러 그런 부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빈 의자예요. Empty chair. 그러니까 빈 의자를 보면서 느끼는 외로움, 스트레스와 같은 주제들이 이 계절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들 목록입니다.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계절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편지를 좀 쓰셨어요. 카톡을 이제 보내신 이야기를 알려오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올해 기도로 지원해 온 선교사님 사모님이 선교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허전하실 선교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번 크리스마스는 사모님의 빈자리가 크겠습니다만 주님께 충성하시다가 남기신 빈자리는 영광스러운 빈자리입니다. 복된 성탄 되십시오. 처음 맞는 혼자만의 크리스마스, 혼자 앉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탄 연말 연시 즐거운 시기에 외로운 분들, 빈자리를 보며 아련하실 분들을 생각합니다. 성탄 절기가 분주한 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외로운 때가 되는 경우도 있죠. 자리가 채워질 때도 있고 빈자리가 유독 커 보일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아까 우리 그 화환을 이제 초월을 붙이면서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의미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그 축복이 있는데요. 그들 마음에 심어질 소중한 선물로서 성탄의 의미를 잘 새겨주는 일 그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평생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또 감사하죠. 1년에 한 번은 오잖아요. 그죠?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세상 뉴스나 분위기에 따라서 행복하거나 우울해지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런 마음을 잘 가꿔주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들을 대화하고 마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에게 그 같은 마음과 신앙의 선물을 주시지만 뭐 일반적인 선물도 주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빈 의자가 있는 분들과 좀 이 계절에 따스한 대화하시고 좀 교제를 하시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성탄절기와 연관된 말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기록이거든요. 잘 아시죠? 근데 이 복음서들 중에 이 동방 박사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아주 좀 기대되는 게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때 우리 자녀들이 크리스마스 뮤지컬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네, 투산 참피교회 크리스마스 주일학교 뮤지컬 무료 입장. 그래서 1막부터 4막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그마치 30여 명이 등장합니다. 예, no one is left out. 모든 애들 다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저기 영어들까지 이렇게 찬송도 하고 그런 것 있고요. 그래서 성경 난독하고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고 성경 인물들 역할을 합니다. 거기 동방박사 3명도 나온대요. 네. 뭐 그 그냥 나오느라 했더니 또 저기 분장까지 커스튬까지 다 만들어서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되죠. 기도해 주시고요. 두루 초대하세요. 예. 그리고 꼭 강조해 주세요. 무료랍니다. 예. 자, 오늘 성경 기록 보면 동방박사들에 관한 설명이 사실은 상세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동방박사에 대한 설명 우리 이 구절 말씀은 많이 익숙하시지만 잘 아세요? 동방박사에 대해서? 그 우리 그냥 동방박사 뭐 세 사람 그리고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같은 거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예,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하고 동방박사들은 주로 이제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런 인물처럼 하고 수염 이렇게 하고 낙타 뒤에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런 거는 아니에요. 동방박사 몇 명인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세 명이라는 것은 세 개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세 명이라고만 추출하고 있고 구유에 누인 아기 때 동방박사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기를 만났을 때는 아기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 터들러였어요. 한 두 살 정도.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바꿔야 되겠죠. 그 데코레이션을 이제. 근데 안 바꾸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요. 우리는 의미를 알면 되겠지만은요. 그러나 여하튼 동방 박사들에 관한 설명이 상세하진 않지만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2장의 그 1절 2절의 말처럼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고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고 이제 물어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킹 헤롯,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도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유력 인사들도 그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죠. 어디 있는지 좀 서서히 찾아보시고 찾거든 와서 알려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는 게 뭔지 이 헤롯이 알고 싶을 할 정도로 그들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왕을 그렇게 만나서 서로 간에 질문하고 대답할 정도로 인정을 신분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근데 이 동쪽에서부터 온 동쪽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이 사실은 이 그 당시에 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학교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점술학과 그 천문학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과학이었어요. 그 당시엔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별자리라든지 그 당시에 이미 다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동쪽, 즉 동북방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처럼 그런 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요, 바벨론과 바벨론 시대, 바벨론 제국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메데 펄시아, 그러니까 메데 바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 그 모든 전수되었던 문명 지식, 천문학에 대한 그런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동방박사들은 거기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각 나라에 대한 예언에 대한 것도 이들은 많이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 근데 이들이 온 이 여정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현재 이란의 그 근처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한 1,000마일 되는 거리예요. 그 당시에 1,000마일, 1,000마일.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그러실까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아우 뭐 모르면 그냥 구글 쳐봐 그러잖아요. 근데 구글 치면은 무슨 답 나오는지 아세요? 하룻길 왔다 그런 답도 있어요. 하룻길 왔다, 일주일 걸렸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에서 대답한다고 AI 대답이라고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묵상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하튼 우리가 여기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 먼 거리예요. 그리고 그 거리를 낙타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 당시에 운송수단, 그 사막을 거슬러 오고 또는 험지를 또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거기 낙타를 끌고 오고 또한 이 그 지나오는 동안에 필요한 물품들과 그런 예 그 뭐 음식들과 그 모든 것들이 있었겠죠. 요즘 같은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그죠? 뭐 자동차 타고 배고프면은 맥도날드 들어가가지고 그냥 빅맥 플리즈 뭐 이래가지고 먹고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 한참 걸려요. 준비하고 실제 여행거리를 생각하면 1년 이상 걸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오는 것도 그렇지만은 또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을 염두에 두고 그 모든 그런 행진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들은 분명한 확신이 아니라면 이렇게 수년의 시간과 모든 힘을 기울여 그 여정을 결심하고 실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건 여정길을 온 목적이 있어요. 왕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뭐 숱하게 왕이 많지만은 그 중에 그냥 궁금하니까 왔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 말을 해요. 네. 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은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 여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왕도 있었잖아요. 이 헤롯이 그 당시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찾은 왕은 매우 구체적인 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 사실은 이 예언은 이 동방박사 시대보다 훨씬 오래전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한 인물의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그 예언에서부터 나왔는데 제가 스크린에 보시겠지만 그 예언자는 다름이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잘 아시는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다니엘 선지자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보셨지만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은 여러 제국에 겹쳐서 그 왕조 가운데 통치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바벨론 시대부터 다니엘은요, 그 다음에 메대 또 바사 때까지 이르러면서 왕실의 카운슬러였어요. 좋은 자. 왕 옆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 위기도 많았잖아요. 사적으로 막 던져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그가 통치자 중에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것을 시기해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자들이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던져 놓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도 살아났고요. 그는 좋은 자였고 박식한 지혜자였고 또 통치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일했습니다. 근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한 그런 내용을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 왕조에 그리고 그 당시 그 페르시아의 그 The School of Eastern 에스트롤로지인가 뭐 그런 학교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 천문학 학교가 있는 거예요. 천문학 전문가 양성소. 그러니까 거기에 동방 박사들이 훈련을 받는 그런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 다니엘이 가르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런 예언, 각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을 수집하는데 유대를 향한 예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에 대한 그런 예언은 그냥 뭐 많은 왕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경배한 왕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벨론 대제국의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러잖아요. 오직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다니엘서 9장에 있었던 이 일은 이레의 기간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일은 이레, 일은 70 곱하기 7, 490년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기름 부어 세운 유대 왕이 있다. 그 얘기가 있거든요. 또더 나아가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불의로 제거된다는 예언까지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도 다니엘 선지자의 말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천사를 통해 받은 그와 같은 예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와 같은 예언을 알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보다도 더 500년 앞선 모세 시대에 또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발람. 발람 선지자는 그렇게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죠. 그삭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이 모압 왕 발락이 와가지고 아,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좀 저주를 해라.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데 저주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뭐 이렇게 재물 준다고 하니까는 넘어갔잖아요. 따라 나서가지고 했는데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에 그렇게 쭉 있죠.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네 번이나 시도를 하는데 다안 돼요. 맨 마지막에 네 번에는 저주를 하려고 그러다가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를 축복을 해요, 유대인을. 그 축복 가운데 뭐가 하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명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이건 그냥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으시고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이 통치 지팡이라는 것, 이 지팡이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어요. 왕의 호울이라 그러죠.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것. 즉, 한 통치 지팡이,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별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듯 그들이 접했을 유대인의 왕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고요. 때 맞춰서 동방에 나타난 별을 봤을 때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건 여정을 떠난 겁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참된 왕이신 분께 경배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흔한 왕이 아니라 다니엘이 전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왕을 찾아 경배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왕께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듯 지금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동방박사들은 참되신 왕을 찾았고 드디어 인생을 건 여정을 마다않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 드리고자 왔던 겁니다. 그게 이게 동방박사들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그런 예물, 예물의 뭐 의미가 물론 있죠.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알았던 것은 그들의 인생의 왕은 바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지금도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참된 왕이신 예수께 경배드리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다릅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는 것이 합치되어 나가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원하는 사람은 오직 참되신 왕이신 예수를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면은 꼭 악역 담당하던 인물과 그 주변 간신들 이야기도 보게 돼요. 그렇죠? 악역은 누군지 아시죠? 헤롯이죠. 헤롯. 헤롯은요 정말 악한 자였어요. 뭐 이렇게 살짝 얘기하면서 아기가 어디 있는지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경배할 생각이요. 경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요?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 죽이는 거 잘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죽였어요.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여간 예. 이 사람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죽였어요. 그 역사 속에 기록해놓은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왕자리를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어라고 했던 자가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여러 헤롯이 있어요.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 자식들도 헤롯이에요. 그것도 자식도 2대에 걸쳐서 헤롯들이에요. 근데 그 헤롯들 중에 시작이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 왕이죠. 거짓 왕이지만 진짜 왕 행세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위협적인 권세로 지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궁극적인 형태가 누굴까요? 그거는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모든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를 원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파는 자들에게 멸망을만 있게 하는 자죠. 또 그 주변에 맴돌면서 권력에 아부했던 대제사장들, 율법 교사들, 그리고 백성들, 뭐 요즘 말하면 국민들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날지 예언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 미가서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가 기록해놨습니다. 헤롯이 묻거든요. 어디 난다고 그랬냐? 메시아가. 그러니까 예언자가 기록해놨습니다 하면서 6절에 얘기하잖아요.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게 미가서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자기들의 지배 시스템에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필요 없는 지식 정도로만 취급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자칫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도움을 주면 좋은 말이고 도움이 안 되면 나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와 같은 영혼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되셔야지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얼마나 많이 성경을 자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 결고 인생을 걸고 여정을 떠나 참된 왕께 경배드리기 위해 온 동방박사들과 반대로 참된 왕이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그 왕을 거부하고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그들의 거짓 왕만 원했어요. 거짓 왕 해도 문제 많죠?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니까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해서 참된 왕을 찾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지혜이시자 지혜의 왕이신 예수를 찾게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며 주님 말씀에 잘 우리가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동광 박사들처럼 참된 왕을 뵙고 그분만 예배드리고 왕으로 섬기며 살기 원하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진짜 기쁨이 있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어요. 또 세상이 그렇다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기쁨이 나를 이제 따르는 사람들 속에 내 제자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 얘기는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오셨을 때 그들 속에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만 주시는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혼의 만족과 참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이 말씀만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넘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을 경험한 사도들이 이제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는 전하는 성경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이죠. 요한 1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은 어떤 교제를 했습니까?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사귐을 그들은 가졌어요. 그죠? 아이 위트니스예요.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함께 동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기적을 목격하고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귐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지바라고 이 요한일서의 1장 1절 2절에 나와요. 그런 기쁨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사귐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인생이 세상이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차고 그 다음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보고 경험하게 돼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는 어찌 보면 진리의 말씀의 종교지만 동시에 말씀을 체험하는 종교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에 가족이 함께 모이실 경우도 계실 겁니다. 또 성탄에 친구와 친지가 만나 지내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사귐을 그럴 때마다 서로 나누는 영적 기류 어떤 스피리추얼 클라이밋을 한번 좀 형성해 보시기를 힘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주님과의 사귐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 영적인 분위기 그 형성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게 그 껄끄럽게 만드는 것처럼 되고, 아이 뭐 또 이런 자리까지 뭐 예수님 얘기해야 돼? 이 거짓된 그 영의 속살거림이 있습니다. 왜요? 그럴 때가 더욱더 나눌 수 있는 좋은 때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형성하기 위해 기도 한번 해보시고 힘써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오직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함께 예배 드리기를 권유하시고 소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떤 기쁨보다 더 크고 만족스러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평생에 계속 진행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